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지난주와 이번주에 제가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지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는 평소에도 잘 안 보지만 신문까지도 못 본 채 지난주 이번주를 지났는데 오늘 오후에 내려오는 기차관에서 좀 실컷 자고 다 왔길래 내리면서 보니까 다른 분들이 보다가 그 자리에 누우고 두고 간 신문 일면 기사만 큰 제목만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또 큰일이 터졌구나 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용산 참사 이런 말이 신문에 자꾸 보이길래 서울 한복판에서 무슨 놈의 참사가 일어났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리다 말다가 그걸 주워가지고 잠깐 보고 왔더니 참 어이없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자랑을 하고 떠든 지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단순히 사람들이 뭐 수입이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이걸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진짜 선진국은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달렸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뭐 경제가 나아진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걸 따져보면 그게 진짜 선진국인지 아니면 선진국 행세만 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후진적인 참사가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소득은 좀 늘었는지 모르지만 그 정신적인 면에서 보면 여전히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려면 아직은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끔은요 돈 몇 푼 빼앗으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정말 자기 욕심 채우자고 남의 생명을 해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일어나는 걸 봅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런 일이 그렇게 자주 일어납니까?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사람이 귀한 존재라는 걸 잘 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점수 따기에 바빠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하기를 정말 즐겨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를 참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귀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들이 되겠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배워봐야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가르칩니다. 원숭이나 사람이나 뭐 그게 그거란 얘기 아닙니까? 이러니 이렇게 자란 아이들, 이런 생각에 가득 찬 아이들이 컸을 때 짐승 잡는 것이나 사람 죽이는 거나 뭐 별반 차이 없다는 이런 풍조가 계속되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은 멀어지는 겁니다. 진화론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적자생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환경에 가장 잘 어울리는 놈은 살아남고 그게 적응을 잘 못하는 생물은 죽든지 사라지든지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원리가 사람에게 도입이 되면 사람도 뭐 자연의 일부요 동물의 한 종류일 것 같으면 당연히 적자생존의 원칙에 지배를 받는 거죠. 뭐 그러면 힘 있는 아이가 힘 없는 아이 돈 뺏어가는 거요? 자연의 섭리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의 돈을 뺏어가는 것이 그게 적자생존의 원리야. 부적합한 겁니다. 이러니까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다른 동물,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정말 귀한 존재 맞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사실에 기꺼이 동의해야 이 사회에 장래가 밝아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왜 귀하냐고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셔요. 성경에서 답을 찾지 말고 그냥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러셔요. 웬만해서 답이 잘 안 나와요.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니까 뭐 소중하다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이성적인 존재입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대로 행동합니까? 생각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기분이 틀리면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가 있으니까 사람이 소중하다고요? 지혜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소중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바보짓 하는 사람 참 많아요. 바보짓 하는 사람도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설명하지만 그런 설명들이 사람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설명해 주는 데는 정말 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속에서 성경이 뭐라 하느냐고 봤더니 아, 이건 사람이 정말 소중한 존재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소중합니까? 26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하나님은 눈이 몇 개일까요? 두 개요? 하나님은 귀가 몇 개일까요? 두 개요?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제가 어디서 이런 질문을 했더니 어떤 젊은 친구가 꾸역꾸역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묻다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런 걸 바보 노름이라고 합니다. 질문하는 사람도 바보고 거기에 꾸역꾸역 대답하는 사람도 바보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이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성경에 하나님의 눈이란 표현도 나오고 발, 손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한 형태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눈이 있고 발이 있고 우리의 이런 모양처럼 생긴 것은 아닙니다. 뭘 닮았단 말입니까? 성품이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 정, 의.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의로울 때 마음이 편하고요. 불의하면 괴롭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아주 힘센 깡패가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같이 거들어서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나도 도움도 될 것 같지도 안 하고 나도 혼이 나겠다 싶어서 몰래 피해가 도망을 갔습니다. 몸은 성하지만 그 마음은요, 어쩌면 평생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 기억이 떨쳐지지 않냐고 평생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힘은 없지만 붙어서 같이 한번 싸워봤다가 아이들 말로 떡이 됐습니다. 팔다리 하나씩 부러져서 병원에 기부사고 누워있어도요. 몸은 엉망진창이 될 망정, 마음은요, 뿌듯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의로울 때 행복하고 불의하면 괴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사람도 사랑을 먹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 없이 살 수 있다고 건설이 치는 사람은요, 아주 완악한 사람입니다. 제가 즐겨 소개하는 말 중에 그 유아교육 그과에서 가르치는 교재에 그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옛날 어느 전제 군주가 실험을 했답니다. 갓 태어난 나이에게 시간 맞춰서 먹을 것은 충분히 주라. 그러나 앉지 말고 말 걸지 말고 안아주지 말고 말은 걸지 말고 때 맞춰서 적정한 양의 우유는 충분하게 주라. 그렇게 아이를 키우라 했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두 달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이 다 죽었답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말 걸지 않고 안아주지 않고 먹는 것만 때 맞춰주면 잘 자랍니다.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유아교육과 책에 그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라는 뜻입니다. 아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큰 어른들도요,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성도 간에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서로가 건강하게 자라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니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일하는 거요. 아무리 일해도 병 안 납니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에 하는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지 않으면 평생 교회에 충성 못합니다. 사랑 없이 의무에 매여서 일해보세요. 얼마 못 가서 탈납니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힘이 덜 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겁니다. 내용은 그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요.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하죠. 심지어 남편과 아내로,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로도 설명합니다. 이게 정말 특별한 관계임을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 이건 요 주위 인물이기도 하고요. 아주 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말이죠.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점에서 존귀한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바보 같고 아무리 못생겼고 아무리 능력이 없다 해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존귀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살펼 때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이런 능력도 없고 저런 능력도 없고 이렇게 무능하고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이런 생각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형상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그 뜻이 그늘이란 뜻이랍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그림자 정도 안 되겠습니까? 웬만한 경우에 여러분 그림자를 보면 아 이게 뭐다 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림자를 보니까 아, 이게 나무구나. 그림자를 보니 이게 무슨 짐승이구나. 아 이거는 사람이구나. 그림자를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사람을 딱 보면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바뀌어가면서 그 단어가 오늘날 아주 널리 사용되어버렸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이 형상을 헬라 말로 하면요. 여러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이 뭐예요? 아이콘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 컴퓨터 화면에 뭐 나오는 거 이거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럼 맨날 아이콘 켜서니까 우리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냥 형상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저건 뭐 하나 떠 있습니다. 아이들 같으면 스타크래프트 딱 뜨가 있죠. 그걸 딱딱 건드려주면요. 컴퓨터 화면에 그 스타크래프트 화면이 쫙 나타납니다. 한글을 딱딱 클릭하면요. 한글 프로그램이 쫙 들어가서 작동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아이콘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건드려보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옆구리 아니면 옆에 톡톡 건드려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성질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이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 건드리면 하나님이 작동하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진 거냐 그 말이죠. 이쯤에서 넘어가버리면 좋은데 그래도 부연 설명을 조금은 하고 지나갑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이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또렷하게 말하면 완전히 깨어져서 박살이 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하게도요. 깨어져서 완전히 박살이 난 이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걸 다시 회복시키려 하신다는 점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비록 깨어져서 아무리 건드려봐도 아이콘을 아무리 건드려봐도 실체가 뜨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죠. 버려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완전히 깨어져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운 이 아이콘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참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가 몇 개 나와요.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깨어지고 비틀어진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기보다가 더 이 표현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오래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하나님의 형상 이걸 다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나. 옆에 있는 형제는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왜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러면요. 그 깨어진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연관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비록 깨어졌을 망정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런 점에 있어서 사람은 대단히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서 특수한 관계로 만드셨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보잘것 없다고 사람들이 취급을 해도 하나님과 특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26절 뒷부분을 보세요. 26절 중간부터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드신 목적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특별한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도 직책이 다르면 수당이 다르고 또 권한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끼리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짐승들과는 위치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같은 동물이 아니에요. 이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위에 위치를 다르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주셨으면 틀림없이 특별한 위치나 특별한 능력도 주셨을 텐데 아담의 범죄함으로서 아마 그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요즘은 뭐 그 꿈도 못 꾸는 것 같습니다만은요.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에게 안 시키는 심부름을 나에게 시키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심부름 가는 게 뭐 별 겁니까? 야야. 저 점심시간 되면 우유 받아오는 거 너 받아와. 우유 상자 들고 오는 거 그것도요. 선생님이 자기에게 시키면 좋아해서 얼마나 열심히 날랐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맡기는 특수한 임무 하나 그것도 그렇게 기분 좋고 사람을 신나게 하거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특수한 임무를 부여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왕자로 태어난 아이와 일반 서민으로 태어난 아이가 같은 대접을 안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왕자로 태어난 아이는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릴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청 다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는 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비춰보면 하나 말이 되는 거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짐승들은 태어날 때 완성되어서 태어납니다. 산에 사는 노루가 새끼를 낳을 때 누워서 놓습니까? 엎드려서 놓습니까? 산에 사는 노루가 새끼를 낳을 때 엎드려서 낳아요? 누워서 낳아요? 서서 낳아요? 새끼를 서서 낳으면 어떻게 돼요, 새끼가? 툭 떨어지나요? 그렇게 새끼를 무자비하게 낳으면 어떻게 해요? 툭 떨어진 새끼가요, 잠시 후에 툴툴 털고 일어나서 돌아다닙니다. 짐승들은 태어날 때 완성된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서 어떤 짐승은요 금방 사람과 가까울수록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만은 하루 이틀 지나면 거의 대부분 제 발로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찾습니다. 사람과 가까울수록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제 발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먹을 것 찾는데 며칠 걸리나요? 며칠 걸려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 질문 했을 때 들은 최장의 답변이 35년입니다. 왜 35년인지 아시죠? 여기 석박사 과정 거치면서도 여전히 집에서 돈 타다가 먹고 살고 있으니 제 발로 돌아다니면서 제 먹고 먹는데 아 35년이나 돼도 아직 해결 못했다 그 말인데요. 그건 특수한 예라 치고. 여러분 아이들이 일어나서 제 발로 걸어다니면서 제 입으로 먹는데 걷는데 몇 년 걸려요? 이런 동물 없습니다. 동물들은 태어날 때 완성되어서 태어나는데 사람은 미완성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동물은 태어나서 금방 어디 갖다 내보내도 대부분 혼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버려두면요? 못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되어서 태어난 것은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요. 미완성인 상태로 태어난 것은요, 사람이 데려다가 훨씬 더 나은 존재로 가르치고 만들어가면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사람과 비슷한 덩치의 짐승과 비교하면 엄마 배 속에 있는 기간 동안에 그게 완성이 됩니다. 같은 기간에 가령 1년 만에 엄마 뱃속에서 완성품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기간 갖고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요? 격이 다르고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한 임무, 다스리는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이 완성되는 기간이 특별히 더 그만큼 더 길고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특수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짐승과 비해서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게 뭐가 있느냐면요. 29절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음식을요 두 가지로 주셨습니다. 뭐죠? 채소와 어떤 분이 열매 맺는 나무 이러시대요. 아닙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왜 줘요? 채소와 열매라고 해야 되죠. 사람은 채소와 열매를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반면에요,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은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이랬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먹는 것은 풀은 풀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사자는요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된다 싶죠? 창세기 앞부분은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성경을 잘 모르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대답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냐. 그냥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요. 그걸 꼼꼼하게 연구하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는지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말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자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이런 현상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이전까지 모든 짐승들은 풀만 먹었습니다. 사람만요. 채소와 열매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음식이 다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음식이 다르다는 것은 신분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 먹죠. 우리의 부모님들은 뭘 먹으시나요? 진지 먹는다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는 밥 먹는데 우리 어른들은 진지 드시지요. 임금님은요, 수라, 왜 수라를 또 저으셔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수라를 저쑤신다, 저으신다 이랬던 것 같은데 이 용도가 뭐냐 싶어서 사전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수라 다음에 붙는 동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 보니까 수라를 드신다라고 해놨는데 제 기억에 수라 드신다가 아니었는데 수라 저쑤신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뭐 굳이 따지자면 다 밥이죠 뭐. 동일한 밥, 동일보다 질은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 밥은 밥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먹는 건 밥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드시는 건 진지고 임금님 드시는 거는 수라 아닙니까? 풀을 먹는 짐승들과 채소와 열매를 먹도록 했는 사람이 이게 같은 거냐 이 말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먹어요? 소가 많이 먹어요? 소가 많이 먹는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소가 많이 먹는 것은 우리보다 덩치가 참 크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죠. 배도 클 테니까. 그 뭐 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안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덩치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먹습니다. 뭘 따져야 하느냐 하면 영양가를 따져야 합니다. 사람이 먹는 것은 전부 영양 덩어리입니다. 고급 영양분이 충분한 거거든요. 그걸 많이 먹어요. 소 하루 종일 먹는 그거 뭡니까? 그 풀 그거 하루 종일 먹어야 그 무슨 영양가가 그래 있겠습니까? 영양가를 비교해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먹어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소를 키울 때 거기다가 보리를 조금씩 섞어주면요. 보리나 콩을 조금씩 섞어주면 부쩍부쩍 자란답니다. 맨날 풀만 먹던 녀석이 영양가 좀 있는 거 넣어주면 그럴 수밖에 없다네요. 짐승들이 많이 먹는 듯 하지만 영양가 없는 거 그거 계속 배만 채우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제일 불쌍한 짐승은 그 곰 중에 판다란 놈 있죠? 판다? 판다? 판다 곰녀. 참 불쌍해요. 주식이 뭡니까? 대나무잎. 대나무잎에 그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하루 종일 뜯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 하나도 안 합디다. 판다는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대나무잎 심는 거 그거밖에 없답니다. 그거 먹고도 그 몸을 유지해 나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싶은데 사람은 음식을 많이 먹는 형태입니다. 영양을 굉장히 많이 소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을 제가 생각은 해본 건데 짐승들이 안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은요. 생각을 전혀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짐승에 비하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고민하는 짐승은 별로 없어요. 배만 부르면 고민 안 합니다. 짐승들은요. 사람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 고민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끔 목이 잘 안 좋아서 이비인후과에 들어가는데 가면 맨날 의사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말 많이 하지 마시고요. 좀 쉬세요. 대꾸는 못하지만 나오면서 갑니다. 그 말은 나도 할다. 그러고요. 세상 천지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목사 보고 말하지 말라 그럼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봐도 소용이 없는 곳이고 나 그래서 막 별반 기대 안 하고 좀 많이 안 좋으면 가서 약이나 타오고 뭐 그런 수밖에 없구나 그래 여깁니다. 사람은 짐승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 머리를 써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걸 많이 소비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휘발유 1kg 가지고 5km 가는 차와 20km 가는 차 어느 차가 좋은 차입니까? 5km 가는 차가 좋은 차예요? 20km 가는 차가 좋은 차예요? 1리터 갖고 20km 가는 차는 모르긴 몰라도 이건 오토바이입니다. 아니면 태국이나. 5km밖에 안 가는 이 차는요. 굉장한 고급차입니다.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고급차일수록 기름 많이 먹습니다. 연비가 나빠요. 사람이 왜 음식을 많이 먹는지 아세요? 차로 말하면 연비가 아주 나쁜 차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급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고급스럽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유지비가 많이 든다 그런 뜻입니다.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은 금방 이해하는 건요.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든다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아,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만들 때마다 좋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오죽 잘 만들어졌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신 얘기가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 만들어가서 다 굽고 난 다음에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끄집어내가지고 야 요거 참하다 참하다다가 요거 마음에 안 든다 벗겨버려 그러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야 이거 잘 나왔다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야 좋다라고 하시는 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토기장이가 말할 때 야 좋다 이거는 거의 우연히 어느 정도 작용을 합니다. 똑같이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어떤 거는 잘 나왔고 어떤 거는 좀 시원찮게 나왔다 이런 뜻에서 야 요거 잘 나왔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우연성이 없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르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좋다 좋다 하다가 이거 정말 좋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리 만드셨는 것이 만들다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특별히 잘 나왔네 이런 뜻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다른 창조물에 대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참 좋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특별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해달별을 만드시고 주야 징조 사계절 일자 연한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도 사람을 위해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육체를 지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천국에는 해달 별이 없습니다. 왜요? 육체를 벗어버린 우리에게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장은 우리 흔히 천지 창조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유심히 보시면 사람 창조의 핵심이 있습니다. 천지는 사람 창조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장을 천지 창조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사람 창조의 이야기라고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짐승이나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스리도록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특수관계에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참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측면에서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요. 교리를 잘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안 읽고 뭐 있는지도 모르지만 교리를 잘 배운 사람이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리는 참 중요합니다. 그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그 대소 요리 문답을 요즘은 교리라고 그러죠. 대소 교리 문답 제1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시켜버린 표현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답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 다음 말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감동적입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누가 즐겁단 얘기죠? 우리가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생각만 해도 우리가 즐거워지는 것. 이것이 사람을 만든 근본 목적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생토록 그분을 즐겁게만 해줘야 되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즐거운 거. 그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마치 어떤 관계에 해당됩니까? 떨어져도 보고 싶고 같이 있어도 보고 싶고 쉐큰 떠들고 놀다가 돌아서서 또 전화하고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 정말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거의 연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즐거워지는 그런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혹시 하나님 두려운 분 계셔요? 경외할 때 그게 약간 두려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할 때는 두려움도 있고 죄송스러움도 있지만 또 한편 돌아서 생각하면요. 한없이 반갑고 즐거우신 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가 되는 그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굳이 말하면 교리 1번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그런 관계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난 왜 이래 못났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한 여러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못난 놈이냐 내 왜 이렇게 바보냐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참 소중하다고 여기시고 그렇게 대우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요. 참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서두에 지금 용산참사 얘기 꺼냈습니다만은요. 아마 일을 급하게 좀 처리하려고 조급증을 좀 내다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이요. 일을 우선해요. 일을. 일을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러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결과가 뭐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면 그건 교회 일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일은 하나 이루어놨는데 성도들 간에 더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거 일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재산 목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재산 목록에 여러분들 행한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재산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 아니요. 교회 일 아니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애 전 얘기니까 아마 누군지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예를 하나 둡시다. 우리 교회 무슨 행사에 몇몇 분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해가지고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은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 어느 분이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뭐시기 틀렸다고 그냥 비난하는 글을 쫙 올렸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걸 일찍이 읽었습니다. 제가 전화 걸어갖고 빼라고 했습니다. 빨리 지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가 내 말이 어디 틀렸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안 틀렸습니다.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빼세요. 이유는요? 그 글을 읽으면 그걸 준비하면서 고생했던 사람이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할 건지 그건 생각해 봤냐 이거예요. 말이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 이전에 그 글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처를 줄 것인지를 생각해 봤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맞아서 그 말을 꼭 해야 되겠다면 그 사람들 전부 불러가지고 밥 사라. 밥 사고 그동안 이거 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칭찬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할 때는 요거는 요렇게 고치면 안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해라. 하려면 그리 하고 그럴 자신 없거든 빼라. 그러니까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 잘못하는 수도 있고 좀 부족한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나 물고 늘어져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을 갉아내린 일은 해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는 것 하나하나 하는 것이요. 남이 보기에는 뭐 일을 이따구로 했노 싶어도요.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거 알아줘야 합니다. 아니 해놓은 일은 영 시원찮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 한다고 고생했겠구나 하는 거 그거부터 먼저 알아주고 격려하고 이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그리하십시다. 일이 목표가 아니어야 해요. 성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성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여 함께 일하면서 일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결과를 많이 맺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함께 가야 합니다.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신부를 해하고 절망시키고 그럴 수 없잖아요.